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벨라루스군은 바그너 전사들과 합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특수전 부대들이 바그너 그룹 대표들과 함께 브레스트 군 기지에서 전투 훈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지는 폴란드와의 국경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복면을 한 바그너 그룹 소속 교관들이 벨라루스 군인들에게 장갑차와 드론 조종으로 추정되는 훈련을 시키는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19일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벨라루스에 도착한 용병들을 환영하는 모습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그것이 우리가 벨라루스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한 이유이며 이 기간 벨라루스군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국경은 안전하다면서 상황 진전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태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 13억 달러의 이번 지원에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삼스 4기와 관련 탄약, 그리고 152mm 포탄, 지뢰 제거 장비, 항만 보안 장비 등 중요 방공 역량과 군수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핵심적인 역량을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단기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속되는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총 426억 달러가 넘는 안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애덤 후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물시설에 대한 타격을 확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접근로에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미국 관리들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7일 흑해 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 크름대교 봉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의 항만시설 등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지만 호지 대변인은 해당 공습으로 농업 기반 시설과 약 6만 톤의 곡물이 파괴되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을 지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 내의 모든 선박들은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흑해 곡물 협정에서 합의했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즉시 협정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이 20일 타이완과 중국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역내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유사시 계획의 일환으로 매일 감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중국 타이완 간 일촉즉발의 상황뿐 아니라 역내 모든 우발 사건에 대한 방어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역내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도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타이완 인근에 잇따라 출현해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중심에 둔 빅테크 기업,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을 받은 신생기업 오픈 AI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로 혁신을 일으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이에 대적하는 인공지능 기술 라마2를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라마는 메타의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영문 약자로 된 이름인데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4,000개 정도의 단어와 문맥을 파악해서 답을 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관련 기술의 개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상품과는 다르게 개인이나 또 특정 규모 이하의 기업이 무료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원리를 공개했다는 것이 큰 차이고요.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 시선을 끕니다. 자, 이미 똑똑한 전화로 알려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하지 않고도 가동되는 챗GPT 같은 스마트한 개인 비서 하나씩 두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 쏙 와닿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걸 또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것을 계속 호소.
네, 한국에서 남북평화공존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북한 인민소령 출신의 인민군 소령 출신의 탈북민 차성주 씨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요. 많은 지역으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평안북도 수풍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 중강의 낮 최고 기온 33도, 개성이 32도고요. 함흥이 30도, 원산 28도, 청진 25도, 해산이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군사 화물을 운반하고 있는 걸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반유대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들어가는 이 선박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일부터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선박들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운반하는 걸로 간주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또 이런 선박이 등록된 나라도 우크라이나 쪽에 선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군사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뭐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민간 선박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덤 호지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9일 우리는 이번 발표가 흑해 내 민간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을 정당화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려는 조직화한 노력으로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백악관의 경고는 그러니까 민간 선박이라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면 군사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로 접근하는 길목에 추가로 기뢰를 놨다는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최근에 흑해 곡물 협정 이행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뒤부터 이 곡물 수출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시설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요.
네. 러시아군이 연일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남부에 있는 오데사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던 그 항구가 있는 도시인데요.
네,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 곡물을 싣고 나갔는데요. 이 오데사 항이 바로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재 곡물 기름 터미널 등 오데사에 있는 중요한 이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20일에도 공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오데사가 연일 공격을 당하고 있군요.
네, 20일까지 사흘째 공격이 이어진 겁니다. 올레우 키페르 오데사 지지사는 이날 공격으로 오데사에서 두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날 오데사 말고도 다른 지역도 공격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흑해에 접한 항구 도시죠. 이 무콜라이오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가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간밤에 공습으로 적어도 1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3층 건물 일부가 파괴됐고요. 또 45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에 불이 나서 불이 2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연일 공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를 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19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안보 지원을 또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나삼스 지대공미사일 체제와 탄약, 152mm 포탄, 지뢰 제거 장비, 그리고 드론 등이 들어간다고 미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최근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에 군사물자 제공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만 USAI, 즉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7차례에 걸쳐서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원이 8번째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미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군수 회사들로부터 직접 이 물자들을 사서 이걸 우크라이나 이쪽 쪽에 넘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직접 가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군요.
네, 남아공 대통령실은 19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대신에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 회의 브릭스가 어떤 모임입니까?
네, 러시아 주도로 만들어서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신흥국가들 협의체인데요. 뭐 일종의 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그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공이 이 ICC 협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오면은 그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 갈 것인지 눈길을 끌었는데요. 결국엔 뭐 오지 않고 화상으로 참여한 걸로 정리됐습니다. 한편 이 시릴 마리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건 러시아 쪽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는 의견을 또 법원에 전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군요.
네, 미국을 방문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19일 연방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특히 미국 친구들 비판을 환영하지만 이스라엘 생존권을 부정하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뭐 최근에 이 두 나라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말에 들어선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때문인데요. 이 극우 정당들과 함께 이 연립정부를 꾸린 네타냐후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지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이 강경책을 연이어 내놓았고요. 또 나라 안에서는 이 논란이 많은 사벽 개혁안을 강행하면서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안에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두 나라 관계가 위축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르조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너무 나가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인들 자결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걸로 이어지는 건 적법한 외교가 아니고 그건 반유대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난이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네. 자, 이번에 헤르조그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두고 미국 의회 안에서도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몇몇 민주당 의원이 네타냐후 총리의 이 팔레스타인 정책 등 몇몇 이 논란을 이유로 해서 헤르조그 대통령 연설을 거부했습니다. 특히나 의회 내 진보파 의원들을 이끄는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스라엘을 인종주의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자야팔 의원은 본인 발언이 문제가 되자 결국에 사과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일부 미국 시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처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군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요르단강 서안이나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 시민이 자국 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계 미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람들이 요르단강 서안이나 가자지구로 들어가려고 테라비브 근처에 있는 벵구리온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강 서안으로 들어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인접한 나라인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육로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당국이 아주 까다롭게 물었다는데요. 이걸 앞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라도 이 출신 지역을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국민이 미국에 비자, 즉 입국 사증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현재 약 40개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이 비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있었네요. 왜 그랬습니까?
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는 미국 시민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계든 누구든 모든 미국 시민의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조처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비자 면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일정 기간 이스라엘이 해당 조처를 어느 정도 실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곧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최근에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이 중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소식 확인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일부가 중국 세관에서 통관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9일 이런 사례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수산물 방사선 검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 원자력에너지 장단기 개발 계획을 주관하는 CAEA, 중국 국가원자능기구가 최근에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전문가들 견해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설령 IAEA가 일본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믿더라도 해양방류가 오염수를 처리하는 유일한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IAEA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 쪽 얘기는 이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에 정례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역 어업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에서 회복하는 것을 보조하려고 그간의 일본 정부가 800억 엔, 미국 돈으로 약 5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쓴 것은 이 나라 안에서 나오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돈으로 잠재우려는 시도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요, 일본 수산물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일본이 약 870억 엔, 달러로 약 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들여가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일본 47개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두고 모두 방사선 검사를 하면 일본의 대중 수산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 일본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선 전수 검사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혹시 마스노 관방장관 말고 일본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카타르에서 기자들에게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중국 측 문제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재팬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두 나라 핵 전문가들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일본이 중국 정부 쪽에 제안했다고 19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연방지법 판사가 거부했습니다. 또 패션 칼러닙스트에 대한 성추문 관련 민사소송을 다시 열러달라는 요청도 법원이 거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뉴욕시가 남부국경 이주자들에게 다른 도시를 고려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성인 이주자의 쉼터 체류를 60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합병 지침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 재판,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에 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19일 잇따라 거부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요. 민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법원으로부터 거부됐습니다.
네. 자, 먼저 형사 재판 내용부터 볼까요?
예,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틴 판사는 19일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뉴욕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가 연방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했기 때문에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판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자,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한 씨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 코한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 혐의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가지로 기업의 문서 위조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성추문을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했고 이것이 선거운동이 도움이 됐다면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 문제는 연방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지법 판사는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요청을 거부한 걸까요?
네, 헬러스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문제는 당혹스러운 사건을 은폐한 순전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주는 것이 대통령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의 공무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헬러스틴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법원의 이런 결정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변호인단은 언론의 요청에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은 내년 3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요청 사안도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역시 뉴욕 남부지법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패션 칼러니프트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민사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 재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패션 잡지 엘리의 칼럼니스트였던 이진 캐럴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캐럴 씨는 지난 2019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에 뉴욕시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조롱하자 이에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판에 관한 판결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5월 뉴욕 남부지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를 성폭행하진 않았지만 성추행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새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성폭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었는데 성추행만 인정됐으니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배상액이 100만 달러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캐플런 판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 편견은 만장일치로 캐럴 씨의 손을 거의 전적으로 들어줬으며 이번 편견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결과도 오심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데, 자, 공화당 내 유력 주자지 않습니까? 이런 법정 싸움, 법정 다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주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47%로 전달인 6월에 43%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19%로 뒤를 잇고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뉴욕시의 이민자 수용과 관련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뉴욕시가 몰려드는 남부 국경 이주자들의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뉴욕시가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이주자들에게 다른 도시를 고려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도시에 더는 공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도시로서 이주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뉴욕이 정책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뉴욕시가 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예, 남부 국경지대 이주자들이 뉴욕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주자 수용에 있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작년 봄 이후 9만 명이 넘는 이주자가 뉴욕시로 유입됐고 그중 5만 5천여 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뉴욕 노숙자 수를 합하면 10만 6천 명 가까이가 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예. 자, 뉴욕시가 국경지대에서 배포할 전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전단에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9만 명이 넘는 이주자가 이미 뉴욕시에 와 있다. 새로 도착하는 이주자들에게 쉼터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뉴욕시는 물가와 생활비가 무척 비싸다. 따라서 뉴욕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정착할 것을 고려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네.
있습니다.
자, 뉴욕시가 이런 전단 배포를 준비하는 것 말고도 또 정책적으로도 변화를 준다고요.
네, 이제 가족이 없는 성인 이주민의 경우 시가 제공하는 쉼터 체류 기간이 60일로 제한되는데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뉴욕시 설명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쉼터에 머물 수 없게 된 이주자들이 다른 대체 주거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 또는 외부 기관과 연결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남부 국경에서 뉴욕까지는 사실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국경지대 이주자 문제가 이렇게 뉴욕시의 문제가 된 상황이죠.
맞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남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작년부터 불법 입국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과 시카고 등 민주당 시장이 있는 대도시와 워싱턴 DC 등으로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남부 국경의 이주자가 급증한 이유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허술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법 입국자들을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히 뉴욕의 상황이 이렇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뉴욕시는 원칙적으로 이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시 법원이 지난 1981년 쉼터를 요구하는 모든 노숙자에게 당국이 임시 거처를 제공할 것을 명령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뉴욕은 시내 숙박시설을 포함해 150여 개에 달하는 신규 이주자 쉼터를 마련했지만 이주자가 너무 몰리면서 감당을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애덤스 시장은 지난 5월 해당 의무 규정을 유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인수합병 지침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9일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2주년을 맞아 반경쟁적인 기업 합병을 금지하는 법률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합병 지침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대 경쟁사회에서 규제기관이 반독과점의 기반의 기업 합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대중에 공개하고 60일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네. 자, 기업 합병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총 1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합병이 경쟁을 가로막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특정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확장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특정 상품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나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정도인 시장 집중이 과도화돼선 안 되며 시장의 잠재적 진입자를 제거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설명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억제되지 않은 합병은 우리 경제 기반이 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협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경쟁적 합병 피해로부터 미국인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회복력 있는 시장은 미국의 경제적 성공과 역동성의 기반이었다며 독점 금지법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 성공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현실을 반영한 합병 관련 규제 지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현실을 반영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미국에서 기업 합병 관련 지침은 196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 조너선 켄터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는 간단히 말해서 50년 전과 오늘날의 경쟁은 다르다며 심지어 15년 전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켄터 차관보는 시장과 상업의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현대 경쟁의 복잡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법 집행 구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 지금 상황을 보면 기업 합병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 합병이 경쟁을 막고 독과점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경쟁촉진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광고 수익 독점 의혹을 받는 구글을 포함해 여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FTC도 현재 미국 거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알버트슨 사이에 250억 달러 규모 합병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행정부의 이 반독과점 합병 규제가 또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예, FTC는 최근 유명 게임 개발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690억 달러 규모 인수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FTC의 합병 금지 처분에 대해 게임 시장에서 경쟁 피해가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또 페이스북의 모 기업이죠. 이 메타의 가상현실 스타트업 인수권도 막으려고 했지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FTC의 합병 금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양원 협의위원회는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와 합동 설명문을 하원과 상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양원은 위원회가 보내온 단일 법안을 심의하며 표결을 통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죠. 이 절차는 의회 입법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18번째 순서로 양원협의위원회 보고서 심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question occurs on adoption of the conference report. Is there a sufficient second? There appears to be. Are there any senators in the chamber wishing to vote or change their vote? If not, the yeas are 86, the nays are 8. The conference report is agreed to.
2019년 12월 17일 상원은 찬성 86, 반대 8로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관한 양원 협의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의 의회 내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원 협의위원회가 합의해 양원에 보내온 보고서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양원이 의원의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되면 영영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회 보고서는 이견들을 해소하기 위해 타협한 제안입니다.
So I say to Speaker Ryan, allow a fair and open process to debate dreamers on the floor of the House, just as we are allowing in the Senate.
하원과 상원은 보고서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전체 보고서에 동의할지 표결합니다. 양원 가운데 보고서를 먼저 의결하는 원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재회부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일 이 원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다른 원은 오직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선택권만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없습니다. 한 원이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면 자동으로 이 원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협의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며 협의위원회가 해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서를 의결하는 원이 보고서를 재회부할 협의위원회가 없어집니다. 만일 양원 가운데 한 원이 보고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요구나 양원 사이 수정을 통한 새 입장 제안 같은 추가 행동이 없으면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원과 하원이 모두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면 보고서가 제안한 단일 법안이 등록되며 이를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활동한 116대 의회에서 양원은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 3건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양원 협의위원회 보고서 심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소령이었던 탈북민 차성주 씨가 남북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서 한국의 시민들과 만나는 열린 문화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벽을 넘은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차성주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박사 차성주 씨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순간의 약간 감정? 어떤 상태이신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와, 지금 현재의 심정이라는 건 딱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고생 끝에 낙.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심정이고요.
현재 남북평화공존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차성주 씨가 관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을 넘은 인터뷰는 한국으로 넘어와 자기 경험을 쌓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탈북민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행사를 마친 차성주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이산가족이죠. 그래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탈북민들이에요. 그래서 남북 통일 운동에 대한 그 사명감 이런 것을 운명처럼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 오늘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이제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이 오늘날 결실이 이렇게 맺은 거에서 또 긍지도 있고 통일관계 문제에서 나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그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날 프로그램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계기, 또 그 과정까지 관객들은 차성주 씨에 관한 세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원래 내가 고향이 뿌리가 전라도 광주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 전쟁 때 북한으로 가게 된 사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떻게 살아온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 분단의 슬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여기 또 와서 여기 남한에 있는 우리 아버지 그 이제 형제들 다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죠.
북한에서는 인민군 소령이었던 그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탈북한다는 게 뭐 북한에서는 뭐 남한 방송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 간다는 거는 무기징역인데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뭐 자유를 찾아온 것이죠. 그쯤에 철책을 넘어서 그 지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지 않고 물로 나가 예선강하고 물로 나가서 자 교동도로 갔죠. 수영에서 간 거죠. 아, 수영을 뭐 잘하지만 그 거리가 하도 멀기 때문에 구명대는 차고 그러니까 구명대라는 게 일반 그 무슨 꼬무 튜브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 통 그거를 몸에다 이제 그 달고 구명대처럼 그렇게 맞죠.
그렇게 그는 1997년 이 철책을 넘어 예성강 하구에서 강화도 교동도로 헤엄쳐 왔습니다.
힘들죠. 이게 가까이 보이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아 이게 뭐 오다가 이제 뭐 사는 것보다는 좀 그 무태에 발이 닿는 그 무태에 가서 편안히 좀 누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7시간 동안 왔으니까 오는 과정에 뭐 저쪽에 국군 심리전단 거기 그 아나운서가 방송하면서 뭐 인민군 병사들이요 뭐 총뿌리를 돌리고 남한으로 돌아오라고 뭐 이런 방송하길래 나 지금 가고 있잖아 하면서 야 그러면서 저런 그 에피소드지 그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한국 땅을 밟은 차성주 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황장엽 선생이 북한민주화인의 위원장이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언론과 많이 접촉도 하고 또 외교부에 탈북민 북송, 강제 북송을 그 저지시켜달라는 그 공문도 보내고 유엔과 그 미국에 공개 서한도 보내고 하면서 보니까 정치 사회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도 그게 상당한 그 정치 사회학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정도면은 우리가 자기 요구라든가 기대를 그들에게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게 경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차성주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착에 성공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냐? 모두 뭐 사업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잘 됐다는 게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대. 일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람 있게 내가 내 삶이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N첩번에 와서 좀 배우지도 못하고 시장 경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그 시장 경제도 이해하고 나처럼 또 뭐 박사가 돼가지고 학문적으로 기여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사회 그 중심에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과 나란히 사는 것, 그런 삶을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 난 그것이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나는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차성주 씨는 자신이 이끄는 남북평화공존연구소의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그 박사 논문에서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재구성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공고히 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썼거든요. 싱크탱크라면은 남북 평화 공존 연구소는 액션 탱크다. 이제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반도 정전 체제가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합의만 하면 무슨 뭐 평화 협정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미 유엔군 중국 북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컨트롤하는 국제안보 신탁통지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그래도 유엔군 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정전협정 조문에 한 글자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게 안보 통치권이 유엔군 사령부에 있다는 거죠. 이 역할을 좀 재구성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은 한반도의 남한 측의 이제 안보만 보장하는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유엔군 사령부가 담당하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을 해서 북한의 우를 불식시켜주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을 폐기해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는 어떤 그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평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사회에다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서한으로 다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걸 또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것을 계속 호소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이날 토크 콘서트 현장에는 많은 남북한 출신의 관객이 함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한 출신의 관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그들의 아픔이 와닿고 또 지금까지 얼마큼 노력했는지가 느껴져 존경스럽다고 전한 한국 시민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민군 소령이면 군인이니까 어떻게 해서 탈북을 했고 이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참 살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예, 가족, 형제 가족이라도 두팔벌려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 이분들이 참 한국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님도 하시고 뭐 연구소 소장님도 하셔서 참 한국에서 잘 사신 거에 대해서 저는 탈북민은 아니지만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렇게 잘 사시는구나 하고 그게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직접 이제 탈북 오셔서 남한에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신 분한테 들으니 더 구체적이었고 어쨌든 북한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러면 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말하지 못한 어떤 그 탈북민들의 고충 그런 것들을 문맥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아픔, 아버님에 관한 얘기도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 좀 마음이 아팠다고나 할까?
방송에서는 그냥 방송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피부로 와 닿고 실감이 조금 났어요. 저는 제 아들이 북한학과를 전공했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래서 걔가 개성공단 가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개성공단 갈 때 휴대폰을 못 가지고 가요. 책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다. 진짜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북한은 못 가보잖아요.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전철 타고 가고 싶어요. 예, 이런 세미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뚜껑을 덮으세요 라는 표현이 그만 얘기하라는 뜻도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we talk about what happened last Friday? I feel like there are some things we need to address.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alk about it, but honestly, I'd rather not go into it right now. Let's put a lid on it. Can we discuss something else?
I get i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clear the air and resolve any misunderstandings. We need to talk about this.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m not ready to dive into that discussion at this moment. Put a lid on it, will you?
All right, I understand. Let's put a lid on it.
아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Put a lid on it.
뚜껑을 덮으세요. 그러니까
Stop talking. Put a lid on it.
그만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Let's put a lid on it.
뚜껑을 덮읍시다. 그만 얘기합시다.
Put a lid on a pot. It will cook faster.
냄비에 뚜껑을 닫으세요. 빨리 요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으라는 말은 정말 냄비에 뚜껑을 닫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고 그만 얘기하세요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줄래요?
Put a lid on it, will you?
그만하세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Put a lid on it, would you? Stop talking. Put a lid on it.
이것의 반대 표현으로
I'm not ready to dive into that discussion.
나는 그 토론에 뛰어들 준비가 안 됐습니다.
Dive into
무언가에 뛰어들다.
Dive into a discussion.
Dive, diving하다, 잠수하다.
Let's dive into that discussion.
그 토론을 시작합시다.
Let's begin the discussion.
Begin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Dive into.
Dive in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만 얘기합시다.
Let's put a lid on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we talk about what happened last Friday? I feel like there are some things we need to address.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alk about it, but honestly, I'd rather not go into it right now. Let's put a lid on it. Can we discuss something else?
I get i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clear the air and resolve any misunderstandings. We need to talk about this.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m not ready to dive into that discussion at this moment. Put a lid on it, will you?
All right, I understand. Let's put a lid on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alk about it, but honestly, I'd rather not go into it right now.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alk about it.
나는 당신이 이곳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걸 이해합니다.
But honestly,
그러나 솔직히,
I'd rather not. I would rather not.
상대방이 제안한 것에 대해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때,
I'd rather not. I would rather no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나는 이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I'd rather not go into it.
어떤 것에 대해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때,
Don't want to.
Don't want to 표현보다
I'd rather not.
I'd rather not이 조금 더 부드럽게 거절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Put a lid on it.
그만하세요.
Can we discuss something else?
우리 다른 얘기할 수 있을까요?
I get i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clear the air and resolve any misunderstandings.
알겠으나
clear the air.
나쁜 공기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It's important to clear the air.
오해를 푸는 것은 중요해요.
We need to talk about this.
우리는 이것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m not ready to dive into that discussion at this moment.
당신의 우려는 감사한데 나는 현재 이것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Put a lid on it, will you?
그만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Put a lid on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we talk about what happened last Friday? I feel like there are some things we need to address.
I understand that you want to talk about it, but honestly, I'd rather not go into it right now. Let's put a lid on it. Can we discuss something else?
I get it,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clear the air and resolve any misunderstandings. We need to talk about this.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m not ready to dive into that discussion at this moment. Put a lid on it, will you?
All right, I understand. Let's put a lid on i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t a lid on it.
뚜껑을 덮으라는 표현이 그만 얘기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